여기 왜 이렇게 작노? 테스팅. 들리십니까? 핸드폰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은 어떠셨습니까? 얼바인에서 저희가 새 집회소가 있는데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을 다 함께 모으셨는데 제가 없을 때 모으셔서 자매님들이 어떤 것도 하실 필요 없이 형제님들이 다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했는데 매해 두 번 자매님들이 함께 다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형제님들이 다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어떤 스낵, 저렇게 스낵과 같이 아주 풍성한 스낵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아주 목양을 받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의 기능이 순종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천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질문하셨는데 그 형제 남편의 경우죠. 경우가 이방인이라면 믿는 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죠. 어떤 남편 형제님이 믿는 이가 아닐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니죠.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단순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한 면에서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하는 것은 태도에 있습니다. 자매는 이 남자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아주 깊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정하신 것들을 믿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어떤 법을 지키는 면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서 우리의 순복하는 마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복함의 실제이시죠. 제가 그리스도를 아까 말했었었는데, 그분은 진정한 순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복종에 어떤 미덕이 있으셨죠. 여성의 미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들 또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복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 순종하는 것은 는 어떤 행동이죠. 이 태도와 행동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가 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형제가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말씀에 반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함께 가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할수 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수 없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죠. 이 방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순종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복종하는 영이 있지만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뭐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항목은 순종하고 저건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까? 이게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부인이 나오는데 7장이군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이게 많은 원칙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왓치만니 형제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새 신자들을 위한 공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52개 공과가 있는데 전집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최소한 한 공과는 이 방면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한 공과가 있습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거하는 문제를 또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사역의 말씀들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며, 영 안에서 걷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요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분께서 지혜가 되시도록 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부담이 좀 있는데, 로마 숫자 2번을 제가 마치기 원합니다. 아까 메시지 3번에서 로마 숫자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구별을 보았다면, 어떤 분명한 구분선을 보았다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를 보았다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분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결혼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결혼을 파괴시키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만 자매들께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제들에게도 이 구분선을 말해야 하죠. 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다른 또 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남자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성경 아주 균형 잡혀 있죠. 한 면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것을 아주 혼합되어져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주 혼란이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남자 여자가 동일하다, 이러한 방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 가정에서 남자에서 위치가 관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행정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다릅니다. 장로들만 있죠. 장로들은 남자들만 있습니다. 집사들에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봤는데, 두 남자가 부부였는데 아이가 있었죠. 제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 아기를 어떻게 다루는 것을, 돌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거 어떠한 혼란인가?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기를 볼 때. 그 자라날 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학교에서 말되고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조용히 있기 때문에 많은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이 마치 실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배역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배역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 사람 안에 그분의 창조 안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에 읽어보시면 이러한 혼란적인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투쟁하고 할 때에도 그 감정을 억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죠. 자연적인 법칙을 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죠. 이것은 다 문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것들에 너무 순진하게 다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점은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자유함, 민주주의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적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강요하죠. 그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악한 것이죠. 우리 자유 세계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 2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 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그들 사이에 구분이 없다. 왜 동등함을 위해 투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동등한 것입니다. 동등한 걸 넘어서죠. 제가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끝에는 이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에게 특별한 위치가 있고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자가 여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을 말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2번에서 차이가 없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다른 방향 각도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따라 모든 미녀이다 남자이지만 사랑에 따라 모두 여자이다. 죄송합니다. 권위의 문제에 관해 그것만 그렇다. A번이네요. 많은 교회 많은 봉사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돌보고 이런저런 것들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을 목양하고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권위의 문제에 관한 것에서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자매들을 보았는데 주님 안에서 아주 성숙한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아주 주님 안에서 아주 많은 자란 그리고 역량에 있어서도 아주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젊은 형제가 같은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매는 이 형제에게 아주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달콤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번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이가 전혀 없다.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또 다른 문제죠. 생명에 따르면 모든 믿는 이들은 남자이지만 사랑에 따르면 우리 모두 여자이다. 모두 남자이 이죠. 우리가 받은 생명, 신성한 생명은 남성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이기 때문이죠. 오직 한 생명만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이 있지 않죠.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남자입니다. 아들과 딸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에 있어서 남자 아들과 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는 신약에서 단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모두 딸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형제님이 어떤 형제에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뭐 남성 형제입니까? 여성 형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형제님 아주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 자매들은 없죠. 부활 후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어떤 남자에게 먼저 나타나기 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 여성에게 먼저 나타났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도들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습니다. 육체 안에서는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며 자매들이라도 아들들이다. 여성주의자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의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여자들이고 형제들도 여자들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도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생명에 따르면 우리 모두 남성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자매들입니다. 형제들도 포함해서 자매들입니다. 자매들에게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형제님들께 말하고 싶은데 모두 다 처녀들입니다. 부인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우리 모두 정혼한 처녀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여 어린 양의 아내이다.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사랑의 문제이지 생명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 여자들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들인 반면에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에게는 사랑스러운 신부이다. 교회가 남자이면서 동시에 신부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동시에 신랑이 아니라 신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부라는 것이죠. 남자이면서 동시에 신부라는 것입니다. 레슨 4번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여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임. 이 두 메시지는 다만 자매님들을 위한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물론 형제님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생명은 아주 유용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생명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이 여자의 생명을 주님 앞에서 여자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저는 주님 앞에서 여자의 생명을 살기 원하며 제 남편을 위해서 그러한 생명을 취하기 원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는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이 메시지는 출애굽기 1,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그리고 거기 시녀들을 많은 여자들이 나오죠. 거기에 여자의 생명을 묘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구주 이 모세를 가져오는 그 여자의 생명들이 많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층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땅 위에서 그분에게 거처를 건축하는 백성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끝에 성막이 세워져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싸울 군대도 필요하다. 여기에 성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도 필요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을 누리려 하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증거인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땅을 원수하는 강타라는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10번 그러므로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는 것은 여기 유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관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그분의 권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6장의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4장은 몸의 건축에 나오고 6장은 전쟁을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용사들이 싸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입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입니다. 유용하게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대적을 멸하는 것이죠. 그분의 형상이 있었고 형상과 모양 그리고 통치권이 있었죠. 하나는 표현이고 하나는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어떠한 생명입니까? 여기에서는 여성의 생명입니다. 여성의 생명이 몸을 건축할 것이고 대적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의 생명은 아닙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머리 되신 말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남자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이 우주에 있는 질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의문을 가지지 마십시오. 도전하지 마시고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래로 흘러내리죠. 영의 그 관유가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홀몬의 이슬이 또한 내리죠. 올라가지 않죠.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도 내려오죠. 머리로부터 옷깃 끝까지 흘러내리죠. 우리가 너무 높이 있다면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관유는 복합적인 영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홀몬의 이슬 또한 마찬가지죠. 이것은 다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수록, 순복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순복하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유리천장을 깨버리자, 이렇게 올라가기를 가르치죠.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머리 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3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자는 독립적인 생명을 상징한다. 남자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것은 독립적인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주 가운데서 오직 한 분만 독립적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죠. 남자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유용하지 않은 생명이죠. 상징으로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유용해 하지는 않습니다. 이 독립적인 남성 생명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4번. 남자를 예표하는 여자는 독립적인 생명을 상징한다. 여자는 남자를 상징하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생명이죠. 의지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사는 참된 여성이어야 한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성 생명입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남성을 만들지 않으셨죠. 여성을 만든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인류는 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6번,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인 것은 배역하는 것이다. 여기에 배역이라는 것의 의미가 나오는데, 독립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13 처음에 13주들이 13개의 주가 독립을 선언했죠. 조지 왕에게 있어서 그것은 배역이었습니다. 배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궁극적인 배역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지하는 생명으로 창조하셨죠. 그 찬송 뭐죠? 매 순마다 그분에게 사는 찬송. 이것은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이 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생명은 독립적이고 반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 성취를 위해 남성의 생명을 사용하실 수 없다.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이 진정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완전한 부인이죠. 다만 그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아주 혼돈의 미치광이 같은 사상입니까? 7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비번을 빼먹었냐. 남성의 생명은 독립적이고 반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을 사용하실 수 없다. 많은 위대한 여성들이 남성이 되었죠. 여전히 여자 옷을 입고 있지만 모든 방면에서 남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떤 많은 이혼과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분리에 있어서 원인이 있죠. 물론 여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죽고 권리를 가지고 있냐? 누가 이 집에서 결정을 하냐? 이러한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8번. 오직 참된 여성의 생명만이 하나님께 유용하다. 참된 여성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형제님들을 어떤 폄하는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남자가 되라 라고 하죠. 제가 많은 젊은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남자가 되십시오. 어떤 자매님들이 와서 이런 동역함에 있어서 동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제님들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슬픕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합니다. 이 세대에서 어떤 남자의 것을 깎아내리는 것들이 있죠.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여성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이 생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성으로 비유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배우자로 대하셨다.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처녀들로 여겨진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분의 배필, 그분의 아내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본다. 4번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에서 그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신부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올 것인데 이기는 자들이 군대에서 올 것인데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전쟁은 이 군대는 여성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다만 그 군인일 뿐만 아니라 이 전장의 첫 줄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여성의 삶을 살수록 의지하는 하나님과 의지하는 생명을 살수록 우리는 더욱 이기는 이가 되어 그 군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근육질이 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 싸울 수 있다 아닙니다. 그분께 더 의지할수록 바울이 말했죠. 그가 높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의 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매이든 형제이든 우리 모두는 여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에 의해서만 살아야 한다. 여성이 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예루살렘의 딸이 술람미가 나오죠. 거기에 시에서 그의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향이죠.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는 의존하는 것을 상징하고 지식나무는 독립 하는 것을 상징한다. 생명은 언제나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지만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독립하게 만든다. 비 하나님 우리가 지식 대신 생명을 택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독립보다는 의존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어 왔다 해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숨쉬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다. 생명에는 졸업이 없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곳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 완수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생명은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안배로 인해 제가 많은 것에 관여되어 있죠. 제가 좀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러한 책임들, 이러한 일들, 회복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겸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더 참여되고 더 관여할수록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제가 더 넘치게 수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본입니다. 여성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기도입니다. 한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패배자로서 있을 수가 없죠. 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머물 수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 안에서 내적으로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런 정신적인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놓여져 있죠. 그럴 때 주님 저의 정신적인 면을 또 강화시켜 주소서. 그러므로 저에게 지혜가 되어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교통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 몸 또한 주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방교회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은 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 필요하죠. 당신을 먹고 마시고 숨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의존해야 한다는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교회 생활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습니까? 독립을 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필요 없고 나도 주님이 필요 없고 당신도 주님이 필요 없을 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과 결혼 생활과 성도들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그것은 바로 독립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한 싸움, 다툼에 있어서, 남편과의 다툼에 있어서, 다만 이것저것, 물론 그런 원인들로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든지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을 때 거기에 다툼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교회가 건축되는 대신에 찢어진 이유는 소위 건축자들이 너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던 것 같다. 것이다. 기독교계가 그렇죠. 너무나 많은 독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가에 달 있다. 말씀에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바버 자매가 그 성경에서 적은 구절이 뭐죠? 글귀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여기에 연장선에 있는 글귀였습니다. 독립적이지 않고 의지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에게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용지물이다. 모세는 여성의 생명을 살도록 훈련받았다. 그는 남자였죠. 아주 터프한 남자였죠. 그리고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죠. 그리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길을 갔습니다. 40세에 남자를 죽였고 40년 동안 여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행 전환의 수술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산 뒤에서 아주 훈련 받았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나타나셨고 불타는 가시떨기로 나타나셨죠. 그 안에서 200만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 좋은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때 그가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원자로 존중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산에서 보여주신 본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항상 받았죠. 항상 의지했죠. 무엇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남성이 말하는 것, 머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달했죠. 비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합당한 방식으로 온전케 하고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여성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모세에게 불평을 했었죠. 아주 배역적으로 모세에게 말하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남성의 어떠한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께 주님, 이거 당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여성이고 당신이 기원자이십니다.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여성의 생명이죠. 더구나 모든 전사들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여성의 생명을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여성이 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이 군대에는 오직 여성들만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 군대로부터 군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여성의 생명을 산다면 우리는 이 군대에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성 전사들만 사용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독립적인 남성의 생명을 살고 있다면 영적인 전쟁에 관해 쓸모없다는 의미다. D. 오직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성들일 때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보기 바란다. 분명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제가 자매님들께 말할 때 어떤 달콤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이두 메시지는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이 필요한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을 추구하셔서 우리 자신의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일부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섬김이라는 이거를 받으셨죠?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이게 스페니쉬와 다 있으실 텐데 이것은 아주 고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담은 제가 어떤 형제님들과 함께 전화를 교통하고 있었는데 북가주에 있는 형제들과 예 전화 통화해서 제가 말했는데 이 회복 안에서 아주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많은 곳에서 말한 적이 있겠지만 제 깊은 속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때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때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를지라도 사탄은 대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공격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좌절시키고자 하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회복 안에서 많은 소요들이 일어났었었죠. 최근에 회복이 이 땅에 여기에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은 60년대였었고, 그리고 아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넓게 강하게 퍼져 나갔었죠. 그리고 60~70년대에 여기에 동부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또 그래 했었죠. 이남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적으로 아주 불과 같이 번져 나갔었습니다. 그 증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엄청났습니다. LA에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한 30여 명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72년 정도 때 이전 미국 지역에 수천 명이 되었었죠. 그래서 엘든 홀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LA에서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모였습니다. 72년에서 74년간 내 있는 때 그때 그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계속된다면 엄청 많은 인수의 증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바로 대적이 일을 했죠. 두 방면으로 일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씨를 심었죠. 그들은 야망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주의 회복을 그들의 것으로 가지기 위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주 큰 배역이 있었죠. 62년에 시작되고 한 15년 정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 아주 큰 반역을 하는 대항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아주 이단으로 말했죠. 그 이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나쁜 것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짐정이라는 어떤 그 성전의 사람들과 동일시되어 했습니다. 아주 나쁜 책들로 우리를 공격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어떤 막 격리되었죠. 우리가 그때 우리가 증가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미국인들, 백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제 나이대의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남아 있었었다면 회복에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회복이 어떤 겨울로 접어든 것과 같았죠. 증가에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형제님이 대만으로 가셔서 이것을 돌파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가셨죠.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10년 후입니다. 87년, 88년의 일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 서부에서 미국, 북미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또 하나의 배역이 있었죠. 첫 번째 배역보다 더 나쁜 배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배역 모두 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주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NIM에서 거기 있었죠. 두 번째 있을 배역에서는 제가 NIM에 있었습니다. 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실 때 이 대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30년 후에 2010년 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또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든 활력적인 방법이건 새로운 계절을 맞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봄이 다시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이 교회를 방문할 때 지금의 환경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 안에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북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 그것으로 인해서 대적이 또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에게 그러한 느낌이 있고 형제님들께도 교통을 했습니다. 한 가지 성도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 권위, 이 흑암의 권세를 향해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 전쟁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그리고 이 영의 검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수 있고 일들을 할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부름이 되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이런 중보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에 있는 금향단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 기도 집회 가운데 성도들이 더 많이 있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한 것들이 있는데 추구한 것이 있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린 것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급과 중보와 감사와 많은 면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것을 읽어본다면 이것은 기도의 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구원을 받음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에게도 말하죠. 자매님들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역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기도 사역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가 어떤 단계로 높여지기 바랍니다. 이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두 가지가 지방교회에 있어서 아주 강한 두 가지 특징이죠. 기도 집회에서 자매님 자신을 분별하여 드림으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작은 숫자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수요일 아침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죠. 자매님뿐만 아니라 형제님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있죠. 또 수요일에 안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정해서 전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 아주 수많은 부담들이 있죠. 오늘 제가 말한 것들, 회복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캐나다도 기도가 필요하죠. 캐나다에서의 움직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죠. 이것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여기 또 다른 소책자가 있는데, Serving Sisters in Church Life. 교회 생활 안에서의 자매들의 봉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는가가 나와 있죠. 자매님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런 가시핑을 멈춰야 하죠. 우상을 얘기하고 이러한 것들, 아주 낭비하는 이러한 말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우리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기도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혼에 있는 것들로 그리고 육체에 있는 것들로 말할 때 우리의 영이 약해지죠. 영이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을 비축하여 다른 것으로 낭비하지 않고 말을 줄이고 더 영적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더 영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든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매님들 그리고 대학생 자매님들, 젊은 자매님들도 이것으로 훈련되고 온전케 되기 바랍니다. 이 사역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슨에서 첫 24 메시지들은 어떤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뒤에 24 메시지들은 어떤 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본, 자매님들의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유용한 자매님들의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섬기는 이 항목도 거기서 다뤄질 것입니다. 한나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죠.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는 자매였지만 그 사무엘은 그 기도의 결과였죠. 이 시대를 전환하는 이 제사장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전환하는 사람이었죠. 이 부담을 자매님들께 맡겨드립니다. 이 동역자들도 기도가 필요하며, 장로들도, 그리고 섬기는 지체들, 전시관자들, 이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어떤 특별한 기도로 인한 결과물이죠. 60년대에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러한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매님들, 아주 섬세한 본성으로, 여성으로서 아주 섬세한 본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어떤 파수꾼의 기도를 하시고, 이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북미에 있는 회복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배우십시오. 더 성숙된 자들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분의 기름 바람을 배우고, 또 하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큰 표징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와서 3시간 동안 모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역자 형제님들이 7월 달에 뭐 3일씩 모여서 뭐 이렇게 20시간씩 막 공부, 아니,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또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시간 정도 아니면 30분 정도, 40분 정도, 그 그룹의 크기나 뭐 실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십시오. 그 인간 적이지 않게 하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담이나 현재 상황이나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고 또 숨어서 그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바쁩니다. 뭐 아들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늘리고 길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집중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훈련하고 영어를 훈련하십시오. 그 인내가 좀 자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랄 것입니다. 기도는 또그 입맛이 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에 더 배고픔이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그 영양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떤 때는 그것보다 더 자주 할 수도 있지만, 뭐할수 있는 그 범위에서 시작을 먼저 하십시오.